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예, 축구 보다가 화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세상에서는 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은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세상에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또 한번 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닌데 우리에게 있는 앞에 놓여있는 여러 일들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강하시고 전쟁이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성취됨을 여러분의 목전에서 이루어짐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독교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성도다. 그래서 사실 강조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것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또 증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부됨을 선언하듯이 전에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죄의 종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결혼한 사람이 남편 마음대로 아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어쨌든 하나 된 모습으로 살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역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의미의 메시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좀 강조점이 다른 오늘의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간 것이 지나갈 것이다가 아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미 새 것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안다라고 이렇게 사실 14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다. 이렇게 15절까지 이야기하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너희가 이집트의 풍속과 유행을 따라 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라고 이해하는가. 과거에 너희들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모든 관습, 풍습, 유행 거기에 익숙해 있던 그러한 것이 이제는 다 지나간 것이다. 더 이상 그것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더 이상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산 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관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는 특권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특권층이 존재해. 그래서 VIP도 있고 VVIP도 있고 VVVIP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세상에서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없어요. 오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세상에서 갈라놓는 부를 따라서 갈라놓고 지식을 따라서 갈라놓고 출신에 따라서 갈라놓고 뭐 재주에 따라서 갈라놓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 말은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또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지식이 있는 자이든 지식이 없는 자이든 또 뭐 높은 자리에 있든 뭐 낮은 자리에 있든 어쨌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특수한 계층 혹은 일부 계층의 사람들만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부자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가난한 자로서 죄인이 아니고 뭐 돈 많은 저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이 땅에 발을 딛고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사실 그래서 저는 목사 입장에서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님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1세기 때 사람들의 영혼이나 21세기 때 사람들의 영혼은 다 똑같이 죄인인데 틀리는가요? 1세기 때는 우리보다 죄가 조금 덜하고 우리 21세기는 더 많고 사실은 시대 갈수록 더 죄악이 관영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죄의 무게를 따지면 우리가 더 많이 죄인인지는 모르죠.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야 되지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은 모든 시대에 맞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진리지 특수한 시대만 필요한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사실 그것은 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수한 계층에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리 있는 소리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른 예수 다른 뭐 예수, 복음 다른 영 전하는 것은 잘도 받는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은 참된 복음, 참된 예수, 참된 영을 이야기해가지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해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교회가 소생되고 회복되어지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소생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처세술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소유가 많다고 잘 대해주고 소유가 적다고 무시해버리고 하는 거. 그건 이미 사실 인간의 본성이 다 그런 거잖아요. 종들의 근성이 그런 거예요. 높은 사람한테 나부하고 자기보다 좀 못난 사람 짓밟으려고 하는 거. 그게 다 죄의 종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은 분명히 그 구분을 지어요. 차별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이왕이면 돈 많이 벌으려고 하고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왕이면 재주를 많이 가지려고 뭐 하여간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냥 특허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랑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이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보면은 사실 그런 거 일반적으로 교회도 특권층이 존재하는데 외관상으로 그런 특권층이 존재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나 감독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도 우리 장로교하고 틀리게 그들은 목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계층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계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직자 계급이 있어 또 성직자와 병신도 나눠 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포지션 자체는 동일하다. 은사만 다른 것이지 포지션 자체는 지위는 다 동일하다. 제가 노회에서도 목사님한테 그러죠. 아니 총회장 모시고 임직식 하면은 그 임직 받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은사가 더블로 임하냐? 뭐 굳이 총회장 모시고 그렇게 임직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인지. 그러니까 총회장 하고 막 그런데 다니려고 총회장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말이지. 아니 시찰장 모시고 하든지 지역 시찰 내에 있는 목사님들 다 똑같은 목사님들인데 오히려 더 양들을 잘 보는 우리 성도를 전혀 모르는 총회장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알겠냐. 근데 지역 내에 있는 교회 시찰 내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런 분이 더 진심으로 와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되지. 근데 다 우리가 뭐하나 우리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총회장을 모실 만한 그런 능력 있는 교회고 위세인은 그냥 다 과시하고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인데 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이 값주고 산 자들이 다 그냥 교계 안에서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도시교회, 농촌교회, 뭐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뭐 우리가 그냥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구분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차등 대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잠시 시골에 내려가서 있다 보니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몇 달 전에 어느 도지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이제 차 한잔 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이런 거였어요. 저는 시골에 들렸다가 이렇게 은혜 받고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를 칭찬하신다고 한 말씀이겠지만 자기는 대도시에서 있는 교회 대형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나 어쨌든 뭐 도시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 시골에 저 지나다가 사실 예배하려고 교회에 들렸는데 그냥 뭐 별 기대감이 없이 그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는가. 사실 그분만이 아니고요. 이게 시골에 여행 중에 이제 저희 그냥 우연히 들리는 거니까 그분들 또 나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날, 아, 목사님 오늘 정말 너무 많이 은혜 받고 갑니다. 정말 제가 이 시골 와서 이렇게 은혜 받을 줄은 정말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가는 분들이 꽤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정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은 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고 그래서 뭐 내가 예배 안 할 수는 없고 주일날이니까 예배 시간 되어서 오긴 왔는데 그냥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었지 아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전혀 기대감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만 하나님이 계시고 시골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시골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은 아 그냥 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그냥 그렇고 그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 계신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하는 산만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아 서울에 있는 교회의 목사는 이렇군데 이제 지방에는 아 그것도 뭐 지방에 큰 도시도 아니고 조그만한데 읍에 가서 있으니까 뭐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스스로 그런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참 우리 서울교회가 저를 차별하지 않고 시골에 있는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더군다나 강남에서 제가 이렇게 또 잠을 잘 수 있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간다 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니는 곳마다 교회들이 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접근하는 일은 뭐 없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촌을 떠나서 모든 이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선언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많았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적인 그 기준에 의하면 교회는 갈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뭐 교회에 올 때 다 뭐 양반들이 왔습니까? 대부분 다 천민들이 오게 되고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뭐 삐죽삐죽 왔다가 이건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네. 안 앉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양반이든 쌍놈이든 로얄층이든 그냥 일반 서민층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차별하지 않고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옛 습관들 방식들 이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나를 더 이상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 이상 이끌고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뒤집었다. 이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얼마나 혁신적인 거냐면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제 영생을 얻는가 이야기 나눌 때 니고데모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대뜸 반응한 게 뭐였습니까? 늙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니고데모가 그 이해한 부분은 뭐냐면 아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혁신 중의 혁신이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그런 불가능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뜻으로 뭐 육종으로 혈종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결코 아닌 하나님이 하신 완전히 새로운 것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 자신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무슨 뭐 육체를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뭐 되어진 일이 결코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궁일과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다 허무는 장벽을 스스로 세워서 차별하고 분리하고 나누고 격려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노예에서 나타나고 종회에서 나타나고 여전도에서 나타나고 남전도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지 않습니까?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의 약속들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늘나라 왕실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와, 그것도 지존자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드나드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뭐 생각만 해도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으로 사는 노예로 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인간이 갑자기 왕실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왕실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됐다고 한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 자체에도 싱글벙글 웃음이 떠나지 않냐고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리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 그 은혜를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뭐 왕실에 있다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사실은 왕실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왕이 되는 모양이다 하고 또 왕의 사역까지 되었는데 갑자기 그냥 왕이 돌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쫓겨났잖아요. 이 세상에서 왕국은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실 하늘나라 왕실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조금 맛보게 하고 끝내버리고 나가 너 왕실이 얼마나 귀한데 너 같은 존재가 들어올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재주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당연히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구나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드나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나는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육체를 따라 자랑,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봐요.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너희들도 그럼 계속 외모를 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그런 세상에서 외모를 본다. 그래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 없는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사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또 좀 소위 스카이 대학을 못 나왔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뭐 부자들만 쓰고 뭐 스카이 대학 나오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 교단의 어느 교회는 지금은 뭐 좀 달랐는데 하여간 교육자를 써도 반드시 서울대 안 나오면 교육자를 담임 목사를 모시지 않고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하여간 스카이 대학이 아니면 그 교회는 부교육자로 갈 수 없는 아니 무슨 뭐 교회 글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스카이 대학 나오고서 부른 것도 아닐 테고, 물론 바울은 그 예외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자들 중에 다 보면은 뭐 탁월한 가문의 출신이고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조차도 누구든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꼭 세상적으로 특권층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더 잘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강한 자는 자기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이유가 너는 죽었다 너는 죄함을 죽은 자다 라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가지신 재산하고 여러분 것하고 비교할 때 좀 비교할 만한가요?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칩시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부요함과 아름다움과 비교할 때 그 앞에서 내가 아름답다고 뽐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근데 주님의 능력과 비교 가능하냐? 말도 꺼낼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어제도 축구도 맞지만 참 유럽에 있는 팀들하고 우리 팀들하고 여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 것들을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들은 결코 교회 안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살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 왕실 백성이니까 그냥 나는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돈 가지고 지식 가지고 능력 가지고 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당하고 어깨 펴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자랑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 육체의 일들을 자랑하거나 그것들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거는 제가 솔직히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이 우선이어야 하죠, 그렇죠? 행동보다 그렇죠? 행동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마음의 생각이 우선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말이 되고 말이 되니까 행동이 되고 행동이 되니까 습관을 낳는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심리학자는 거꾸로 이야기하기도 근데 그게 보다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도 사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 진실함은 마음의 문제일 것 같고 행함은 외적인 부분인데 진실함과 행함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실험을 했는데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두 사람을 마주 앉혀놓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끊임없이 응시하도록 그 대신 절대로 키스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그러니까 서로 원수 전혀 얼굴도 보고 싫어하고 원수였는데 그 두 사람을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있게 하니까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서. 어떤 사람 분명히 키스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키스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사랑에 빠졌다 하면서 이제 그분의 강조점은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자꾸 사랑한다고 눈으로 이렇게 응시하고 바라보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내가 움직였다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놀라운 행동 그 자체가 나를 움직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들 또 사실은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을 바꿀 수 있으려면 미워도 유행가 가사이긴 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 내가 정말 싫어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서 소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전에는 그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내 감정이 중요했고 내 느낌이 중요했고 내 생각이 중요해서 막 내가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차별되고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것이 뭐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황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으르렁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잘난 이도 못난 이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가? 사실 18절에 답이 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셨으니?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으로 끝 이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직분은 아무한테나 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목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뭐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직분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는 사실은 피스메이커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받는 길인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직분을 모든 자들이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을 화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의 막중한 사명이 뭐냐?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다. 근데 그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인가.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자, 19절 같이 봅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시면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성경은 당연히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성도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일제 시대 때 강정 밑에 이렇게 홋카이도로 끌려가셔가지고 그 탄광에서 그냥 10년까지 죽을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뭐 대한민국 사람 다르니 하여간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나고 하는 일본 놈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절대로 그냥 일본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데 유학을 딱 하는데 영국에 가니까 일본 학생이 말이 같은 반에 있지를 않나 내가 일본 사람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냥 저기 일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 슈퍼마켓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나 이거 일본 그때는 하여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 나 일본 놈들 진짜 싫거든요.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곳에 두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참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뭘 했냐면 일본어로 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미운 마음. 전에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내가 하나님도 여전히 일본 사람들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오히려 기도를 뭐 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일본 망하라고 기도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갖고 원수를 정말 사랑 도리어 위해서 기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욕하고 비난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서 문자적으로 복음을 맡은 교회의 지도자들만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실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따라서 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전에는 정말 사망의 권세 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를 뭘로 증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화평케 하는 일.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일은 사실은 다른 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서로 싸우는 부분이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전혀 매력이 없는 도리어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즉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왜냐하면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나도 사랑이 필요하고 상대방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이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때는 때로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뭐 상대방이 안 받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 죄를 범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못된 놈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가 나쁜 놈 내가 네 말을 믿었다가 그냥 이런 낭패를 당했다 나쁜 놈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묻지도 않아서 너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나를 배반해 너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해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세 번이나 뭐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그냥 물었어요.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냥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 치라, 먹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들의 과거를 주님이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늘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어떻게 하면 임재하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안다 말인지.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북한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이 냉전 시대에 이제 한 그러니까 백인들이죠. 백인들 하는 뭐 한 24명인가 이렇게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한 나라 사람이 아니고 미국, 화란, 뭐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서 온 한 20여 개국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 북한을 방문을 한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는 것이 아니고 다 비밀 병차들이 따라붙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끝나고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쫓아다녔던 그 경찰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가 알기로 당신네들은 국적이 다 다르고 아마 여기 북한에 오기 위해서 다 처음 만나서 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쩌면 한 가족처럼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잘 웃으며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경찰은 그들이 기독교인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거기 오픈도성의 담당자가 대답을 해주기를 아 그래 우리는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다 각자 나라가 다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는 한 가족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거기서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화목하게 지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는 것이 세상이고 서로 경쟁사이고 정말 너 죽지 않으면 내가 나 못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세상인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살피고 위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이 전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디발 집에 있던 요셉, 보디발은 하나님의 하자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보았잖아요. 보디발이 보고 그 요셉을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았고 또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겼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미움과 원망,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속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서신인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 아픔 이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안고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마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싸움은 뭐 제가 지금 총신에 몸담고 있으니까 참 총신이 그냥 뭐 사회의 언론의 뉴스가 되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원수가 아닌데 막 일부는 총장이 원수보다도 못한다고 그냥 막 물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는 우리가 다 물리적인 방법을 쓰고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나 예수 잘 믿으라 이래 이야기하고 역적인 반전은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제가 총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총장이 분명히 잘못이 있지만 우리가 쓰는 방식은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결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 월우 목사님도 스코틀랜드 공부하지만 저도 이제 스코틀랜드 공부했는데 그 프리처치 교단이라고 하는데 프리처치 교단이 1843년에 처음 생겼을 때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분이 총회 석상에서 이하고 교회의 영적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교권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자유다. 그래서 프리 처치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렇게 이제 연설을 하고 총회 석상에서 자리를 벗더 일어서서 바깥을 나가죠. 나갈 때 사실 그분의 생각에 자기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뭐 많이 있어야 한 50명 정도 따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연설하고 일어서서 나가는데 총대들 가운데 450명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리처치라고 하는 교단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면요. 이게 따라 나온다는 그냥 뭐 혈기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사택을 비워줘야 되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그냥 다 손들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량한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게 사실은 성도들이 따라 나와서 그래서 땅을 사서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지주들이 땅을 팔지도 않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데. 그래서 해변가 같은 데 가서 말이지 산 등성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5년 만에 사실은 교회가 800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5년 만에 그렇게 나온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이라고 할 때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없으면 결코 성사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천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 내려놓았으니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자신들의 권익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림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 왜 우리들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속에서 솟구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또한 극복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잃는 것보다 때로는 재산을 잃는 것이 더 나은 것이잖아요. 주님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성도는 더 이상 육체도로 알고 육체도로 판단하고 육체도로 행동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육체도로 알았지만 나는 이제는 내가 육체도로 알고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로미니까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문의 영광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출신 성분 뭐 이런 것들 학문 학벌 이런 것들을 나도 다 자랑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줄 모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부 최고의 지식과 지혜 그것을 소유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가 이미 죽었고 옛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차별 대우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음 그것이 손해보는 것과 그것이 억울하게 아 나는 절대 이럴 수 없어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잃는 것이 얻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가 주님께로부터 얻는 거다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고 주님을 소유하는 길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